누군가가 툭 우리의 어깨를 치며 왜 교회를 다니냐고, 왜 기독교를 믿느냐고,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주일마다 교회가 예배하느냐고 물어온다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불퉁하게 자라면서 꼭 교회 가야 돼? 라고 물어온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사실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맴맴 맴돌기만 하지 딱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입어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전체 66권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가장 명확하면서도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잘 밝혀놓은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외우면 좋겠지만 이 내용이 읊어지지 않는다 해도 이 내용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악한 행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원수가 된 인간과 다시 화해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복음을 믿을 때에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꼭 믿어야만 돼? 너무 편협하지 않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문장이잖아요.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정하신 방법대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언어적 진술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화해시키려고 작정하셔서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상태로, 단절된 상태로 계속 살아가겠다라는 고집입니다. 그 결과 영원한 형벌과 고통으로 상징되는 죽음에 계속 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가 있는데요, 크게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 부분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정리해낼 수가 있어요. 1부가 1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분위기를 쓱 잡는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면서 그 말씀이었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역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고 사역을 준비하시는 이야기. 2장부터 요한복음 가장 중요한 활발한 내용인데요, 12장까지를 보통 목사님들이 제목을 달기를 표적의 책, 일곱 가지 예수님의 표적이 진행되고 그 표적 앞뒤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교훈이, 가르침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집중적으로 이 표적과 가르침의 내용은 유대 사회의 일반 대중들과 민중들을, 그리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예수님의 활발히 사역하셨던 그 내용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이며 영생으로 초청하시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이야기가 2장부터 12장입니다. 그런데 너무 분량이 작아 보이죠. 이후 13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3부는 예수님이 민중들을, 대중들에게 사역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잡히시기 며칠 전에, 아니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13장부터 21장의 내용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모든 교훈을 행하시면서 영광의 사역.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도 영광으로 집어넣습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부활, 그리고 승천하실 것이고 성령이 오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다스릴 것이며 다시 땅에 오실 재림까지 모든 것을 영광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13장부터 21장은 제자들에게 마무리하시면서 교훈을 영광의 사역인 십자가와 부활을 맞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사역을 하셨던 표적을 일곱 가지 표적을 진행하셨고 영생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이 2부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2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표적을 왜 행하셨는지, 그 표적이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중적으로 유대사회의 민중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체를 요약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2장부터 12장, 1장부터 12장 앞부분의 전체 내용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13장으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여전히 이렇게 여러 가지의 표적과 말씀을 가르쳤으나 유대사회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확대하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짠 하고 갑자기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냥 아픈 사람을 싹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호주문에 그냥 막 백지수필 한 서너 장 찔러주고 막 이거 막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떻게 싹 풀어주고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유대사회 사람들,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었던 그 오병이 열을 먹고 그렇게 나누었던 사람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그들이 다 믿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의 신학적 근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은 도대체 뭐지? 왜 못 믿지? 라고 하는 이 불신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봐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지고도 못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도 못 믿는 이유, 그것을 오늘 불신의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은 밝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강조했던 빛과 영생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한 줄의 선언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종종 잊어버리죠. 반복되면 가치를 자꾸만, 이게 형식화되어서 가치를 자꾸만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게 타락한 우리의 감각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교회당의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찬 희열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갈수록 각자 각자 개인의 욕구와 이 땅의 가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정신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절대 가치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37절부터 50절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설교의 본문입니다. 바로 직전에 지난번에 살폈던 12장 20절부터 37절의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해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질문에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러, 자기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이 땅에 타락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죄인들에 위하여 그 죄값을 속죄를 완성하여 곧 섬기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왕들이 타고 전쟁터나 아니면 백성들 사이를 위험찬란하게 거니는 그런 모습으로 말을 타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오늘 직전의 본문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연출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뒤뚱그리며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백성들을 섬기러 오신 왕이시다. 무엇을위해죽으시고자신의목숨을위하여우리의죄값을대신하는섬기로이땅에오신희생의왕이시다그것을보여주시기위한퍼포먼스로어린나귀를타고예루살렘에들어가셨습니다때는유월절이라고하는이스라엘사람들이모세의시절이후로부터1400년이상동안지켜왔던천년이넘는오랜기간동안그들이지켜왔던구원의절기유월절이다가왔어요그러니까전국에서전세계에서많은여건이허락되는유대인들이예루살렘으로그들의하나님과이구원을고백하고하나님의은혜를구하기위해순례객들이계속찾아들던때였습니다그런데순례객들중에는이방사람들인그리스사람이몇사람이포함되어있었는데요그그리스사람들중에서몇몇이예수님을만나고자하였습니다그래서이상황을보고예수님은이렇게말씀합니다드디어인자가영광을거둘때가왔다영광의때가왔다예수님이지금십자가에서죽으심으로죄인들을섬기기위하여속죄의값으로그렇게죽기위하여예루살렘에들어가시는데어떻게영광인가십자가로부터시작되는예수님의영광의사역이시작될것이고이제십자가에서죽으시는이속죄의복음이모든그리스사람을포함한모든민족과열방의구원의역사가본격적으로확장될것을알리시면서영광을거둘때가왔다라고선언하셨어요이내용을받아오늘보면37절은총정리를해냅니다먼저37절은이렇게시작하죠예수님께서이모든표적을사람들앞에서행하셨지만그렇죠예수님이가르치고기적을행하셨던이모든사역을몰래몰래한게아니에요12명의제자들에게만시행한게아니에요유대인들이다볼수있도록사람들이다그곳에예수님앞에누구든지나오면경험할수있도록모든사람들앞에서표적여기표적에는예수님의설교나복음을설명한가르침도다포함되는모든사역이라그렇게칭할수있는내용이겠죠그런데결론이뭐냐사람들이여전히예수님을믿으려하지않았다이37절은1장부터시작되어왔던요한복음앞부분의모든내용을평가하면서예수님의사역에대한유대인들의유대사회의반응에대한총평가를내리고있는겁니다이런불신이예수님에게만적용되는게아니에요예수님께만예수님만불신한게아니에요조금더여러분성경을거슬러서집중해서보면신명기29장34절그러니까모세시대입니다오늘요한복음시대보다1400년전앞으로돌아갑니다그랬더니모세가지금가나안땅에들어가기직전에모압평야에서요단강가에서이스라엘백성들에게뭐라고말하느냐하나님의말씀을백성들에게전달하던모세가지난40년동안출애굽이후에광야를우리가헤매고돌아다니면서하나님께서일으키셨던수많은표적과그로인해서수많은우리의선조들이부모님들이주고갔던재앙과하나님이일으키셨던참으로거부할수없는기적들을직접우리가눈으로다지켜보았다그런데그결과가뭐냐하나님께서이게중요합니다신명기29장3절4절은하나님께서우리에게우리의부모님들에게깨닫는마음과보는눈과듣는귀를열어주시지않아그러므로이불신속에서우리의부모님들이죽어갔다라고선언을하는겁니다이게기가막힌모세의선언입니다탓을우리부모님이안믿어서하나님께서일으키신기적을보고도그냥죽었다고말하지아니하고하나님이우리부모들의마음을열어주시지아니하고눈을열어주시지아니하고귀를열어주시지않았다그래서우리부모님들이불신가운데죽어갔다라고선언하는겁니다어쨌든불신으로인해서40년동안그들의부모가대량추적한데이게20세이상어른들이60만명이니까남자들만여자까지치면120만명안해요이렇게어마어마한사람들이40년동안매일매일그들은광야에서죽어가는징계를불신의역사를모세가이미1400년전에도읊었어요그리고여러분요한복음지나왔는데요요한복음시작할때1장10절과11절에도사도요한이지적합니다생명의찬빛으로오신말씀이신그리스도이런놀라운하나님의은혜역사를세상이도무지알지못했고그그리스도인말씀을영접하지도않았다 이 말은 타락한 이후에 이 모든 인류와 이스라엘 역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어둠에 갇혀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불신의 역사를 사도 요한이 1장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일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의 자연적인 성품, 자연적인 지성, 자연적인 인간의 어떤 인간성만 가지고는 스스로의 그 죄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역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강조하되 오늘 37절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켰는데 그 뒤로 눈앞에 나타났는데 손으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불신의 이유가 뭐지? 왜 타락한 가운데 있는데 그만큼 죄가 뿌리 깊고 뿌리 깊고 뿌리 깊어서 이 죄성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고 악랄한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자를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손을 스스로 뻗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강력한 영적인 흑암과 죽음의 상태를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이어 38, 39절 앞에서는 요한이 이사야 53장 1절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이 불신에 대하여 그 근거를 소개합니다. 이사야가 53장 1절에서 읊었던 예언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38절에서 이렇게 가져와 인용하는데 주님이시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럼 이사야가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열심히 전했는데 제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열심히 설교하고 예언했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믿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이사야를 읽어보시면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참 민망스럽게 짝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옷을 벗으라 그럽니다. 옷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설교자가 선지자가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가라. 가서 외쳐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면 그것도 며칠 3년 동안 이런 민망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경멸을 어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나타날 거야. 온 몸을 가지고 온 몸을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인격과 삶이 드러지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용한 53장 1절에서 외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전했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얼마나 한스럽고 결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할 때 그가 얼마나 허탈감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이사야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조금 애매모호하죠. 그 뒷말이 반전인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불신의 깊은 늪속에 빠져 해우 허적되면서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불신의 근거를 그는 설명한 겁니다. 이사야의 이 말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이 내용이 어디에 끼어서 어디에 시작되는가? 제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했다 그랬죠.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사야 53장 하면 눈이 벌쩍 뜨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위하여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채찍을 당하고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대신 고난받아 죽을 것을 예언한 장이 53장이에요. 그것을 시작하는 1절에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완성하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의로운 종으로 표현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의로운 종이래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가장 완벽하게 실행을 할 것이고 종 스스로도 종일 뿐이지만 아무런 흠이나 죄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로운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메시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사역을 설명하는 이사야 53장을 시작하는 첫 문장에서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나이까?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을 읽어보면 능력이란 단어 대신에 신체의 우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팔이 구약에서는 오른손이나 하나님의 오른팔이나 이게 전부 다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중간기를 거쳐오면서 그리스도로 번역될 때 이것을 팔이란 말보다는 능력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고 쉬운 성경은 그렇게 70인경이라는 성경을 그걸 참고하면서 신약성경 전체가 능력이라는 단어로 살짝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되짚어보면 이사야가 예루살렘과 유대사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온몸을 벌거벗으면서 3년 동안 설교하고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해서 이사야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구원에 이르게 할까요?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팔이 임한 자에게만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반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더. 이사야 53장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역으로 적용해보면 아 타락한 인간의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스스로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의해서만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겠구나.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겠느냐. 그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틀림없죠. 그러기에 오늘 39절 뒷부분과 40절 4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시 사도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하나 더 인용합니다. 이사야가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한 구절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의 이 예언을 그렇게 오늘 요한이 6장 10절 이사야의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아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덧붙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와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지 않으면 믿음이 불가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또 이사야의 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혹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둔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불신하는 이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와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가 이렇게 6장 10절에서 말했다면 지금 혹시 매일 성경으로 교대하시는 분은 이사야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1장부터 6장 10절 앞까지 앞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는가를 전제하고 이 내용을 정리해야 바른 뜻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사야가 1장부터 5장까지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처음부터 이사야 1장 처음부터 그럽니다. 세상에 소도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 나귀도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보가지고 그렇게 일시키고 부려먹지만 주인 앞에 충성하고 주인 앞에 꼼짝 못하고 주인을 알아본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뿐이지 온갖 우상 숭배와 여러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공의와 공평과 불의를 내던져 버려서 그렇게 배은망덕한 엉망한 징창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베풀어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온 몸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상처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상태에서여전히돌이키지않고계속해서불신하며영적인고집을그렇게드러내는영적완악함을고발하고있는것이1장부터5장까지그런데그것만끝난게아니라이사야가이앞부분에서희미한데이렇게말을합니다그럼도하나님께서장차그들에게하나님의영광을보여주실것에대한회복의이야기를간간히한주씩집어넣음으로하나님의영광이그패역하고타락한이스라엘역사속에서도지속되고있는것을함께곁들여예언했습니다이런내용에서인용하고있는6장10절의내용은패역하고고집하면서악행을계속저지르고있는백성들에게말씀의사역자로부름받은이사야본인이하나님께서이렇게말합니다내가너를보낸다라고말하면서누구에게보내느냐이런백성들에게보낸다라고말할때네가아무리외치고네가힘껏목이터져라설교해도그들의마음은전혀들은척도안만척도본척도그리고아무런반응도없을것이다하나님께서이사야에게설교자로선지자로부르시고파송하면서말씀을가르치라고보내는이스라엘사회의영적인본성을6장10절에서읊어주는겁니다그러니까장차패역한이스라엘이백성들에게설교할이사야가맞닥뜨릴현상은하나님의능력이아니고는도무지이사야의말을듣고어떠한긍정적인반응도나타나지않을영적인참혹하고어두운현실에대해서설명하신내용이6장10절이에요근데이것만끝나지않고오늘요한복음인용하지않지만이사야6장10절그이후에13절에서는하나님께서이사야에게이런말씀도하십니다장차패역한이스라엘속에서도중요한단어가나타나는데요그루터기라고하는말을이사야가씁니다하나님께서남겨두실패역한민족과역사와사회안에서도하나님께서그렇게거룩한자수들소수의사람들을남겨두셔서거루터기처럼남겨주셔서구원의역사가계속해서이스라엘역사에서이어갈것에대해서도하나님께서이스라엘에게이사야에게약속을해주는내용이이사야6장13절에서도나와요여러분오늘 이사야의예언을결론적으로참고할수있을만한중요한진술이로마서에서등장합니다로마서1장24절로마서1장26절로마서1장28절세번이나반복해서진술되는중요한단어가하나나오는데요사도바울이성령의감동으로로마서1장을기술할때죄악을범한인류에게하나님의진노가내려졌음을강하게이야기합니다하나님의진노속에죄악을범하는인간의죄악의그모습들이내용이뭔가를쭉열거하면서하나님이그들에게내리신진노가뭐냐그들이죄악된행동을범할때내버려두셨다1장24절악을행하도록내버려두셨다1장26절하나님께서그죄악의모양으로내버려두셨다1장28절세번에걸쳐서인간의죄가얼마나깊고얼마나광범위하며얼마나자동적인지제가지난번설교할때이말한거기억나나요타락한인간의본성은죄짓는게자동적인거예요가만히내버려두면그래서어거스틴이고백농에서하는말을보면눈을뜨는순간부터눈을감고잠자리에들어순간까지생각하는것이행동하는것이말하는것이짓는얼굴표정하나하나가모두우리는죄악밖에없다여러분그래서가만히지켜보세요기껏생각한다는것이어떻게하면우리의욕망을더잘추구할까기껏추구한다고하는것이어떻게하면내욕심을더많이쟁취할까이게타락한인간이본성적으로죄를짓는자동적인죄에대하여자동적인인간의본성이라는사실이하나님이내버려둔상태로이내버려뒀다라는말을한자로두글자로표현할때유기라는말을씁니다내버려두었다유기하셨다그러니까하나님의은혜가없이는스스로죄를뉘우치거나회개하는것이불가능하다라는사실이에요구원에이르는오늘이사야가6장10절에서그렇게이야기했던것은로마서의표현을빌어올때하나님께서그들을죄악가운데내버려두신상태유기하신상태로내버려두니까그들은계속마음으로말씀을들어도돌이키지않아요 그들의 눈은 계속 죄악 가운데 있어요. 이사야가 아무리 퍼포먼스를 하고 벌거벗고 돌아다녀도 웃기만 하지. 우리에게 임할 진노가 이러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그래서 이런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는 죄악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교하게 하게 하셨다라고 간섭하여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을 이렇게 내세운 거겠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나 믿음을 갖는 이 은혜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로서 완성될 영광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미리 53장에서도 다 내다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씻음받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에 그 영광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가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뚫고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42절과 43절은 이런 불신의 깊은 유대사회의 영적인 특성을 소개하면서 42절과 43절에서 유다사회의 지도자들, 이게 지도자들이란 말에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 관원들, 집권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어울립니다.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런 수식어를 쓴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공개적으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밝히지는 못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연약하고 아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단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앞에서 8장 30절 요한복음 9장 38절, 10장 42절, 11장 45절, 12장 11절 등등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의 표적을 진행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민중들이 많이 있는 사실이 이미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총정리하는 이 부분에서 민중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가 많았다고 표현하지 않냐고 굳이 지도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설명하는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하층에 있는 민중들과 유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그룹에만 발생한 게 아니라 모든 계층에 예수님의 이 사역의 결과가 소수이지만 골고루 영향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복음이 모든 계층과 혈육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될 것을 알리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도성 안에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가는 내용 중에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유대사회의 제사장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제사장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더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계층이나 어느 어떤 영역이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폭넓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것을 미리 알려주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드러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연약한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연약한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요한복음 19장 38, 39절을 보면 그동안 숨기고 조심스러웠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리고 예수님과 야밤에 신학적 토론과 질문을 드렸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청구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장례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듯이 점점 숨어있는 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나면 당당해지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마저도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듯이 이사야 6장 13절에서 대다수가 불신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영적인 그루트기 남겨진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음을 오늘 본문은 확인시켜줍니다. 이상과 같이 예수님의사역에대해유대사회가전반적으로불신을하는것은인간의완전한부패를증명하는것입니다이미오래전부터창세기3장아담과하와가선악과를따먹은이후부터지금까지도계속지속되고있는양상입니다이사야가예언했던것처럼하나님의주권적섭리인내버려두신유기하심의상태에있기때문에사실복음이증거되는것은쉽지않아요아니반대로예수님을믿는것은특별하고예수님을믿어구원의백성이되는것은정적인하나님의은혜가아닐수없다라고하는것을부각시키는교훈이죠이은혜역사로유대사회의지도층관원들중에서도연약하지만믿는자들이여럿있었다고하는것을오늘본문전반부에서정리해주고있습니다사랑하는후세대교회성도여러분우리가예수믿는것이이런놀라운은혜역사예요저는두가지를적절하게적용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우리부모님보시기에자녀들의믿음행위가때로는불만스러울때가있어요그런데때때로억압을하고야단을치고물리적으로강압을한다고해서믿음이라는게그냥주어지지않아요하나님의은혜가계속그를자라게할때사실은믿음이자랍니다그래서우리부모들이믿음이성숙한자들이가져야될좋은태도중에하나는베드로전서3장에서이야기했던것처럼온유함을잊어버리면안됩니다공손한태도를잊어버리면안됩니다그런데그것만가만내버려두라무시하고방치하는거랑온유하고공손한태도로우리의자녀들에게믿음이연약한자들에게다가가는것은전혀다른거죠그러면서포기하지말아드릴게뭘까요믿음의중보로기도하는것과그들에게함께하나님의은혜앞으로나아갈수있도록계속해서기회를열어주는것과하나님의말씀이들려지고하나님의은혜가그들에게접근되도록하나님의은혜가임하도록객관적인은혜의도구뭐겠어요교회생활예배에참여말씀을함께읽는것함께찬양하고예배에함께참여하게하는것끊임없이끊임없이우리는그렇게은혜가임하는객관적인수단과도구앞에그런자들을초청하고함께진행하도록계속우리가격려해야돼요다만또한가지우리스스로에게엄중하게스스로에게잣대를들여야될게있어요사랑하는우리초등부친구들유치부친구들은뺄게요초등부중중고등학친구들잘기억해놓으십시오처녀들까지우리에게훅이런마음이들때가있어요아빠왜피우는때밖에왜그래도교회가야돼코로나잖아이런마음이들때가생겨요저는목사로서높아짐이생기는게이런거예요안그래도우리의타락한본성은자동적이라고그랬잖아요불기운변을향해서달려가는것은자동적인겁니다가만히내버려두세요그죄를짓게되어있습니다가만히내버려두면자동적이라니까요그래서그마음을꺾고내가하나님께나가서예배해야되겠다라고생각하는것은대단한겁니다대단한거예요예배시간에듣고왔는데존다한번씩툭툭칩니다한번만치세요그래또존다내버려두세요이자리까지나온것은대단한순종입니다그러니까여러분아이고저거는맨날교회가잠만자더라너무그렇게닥달하지마시길바랍니다피곤하면졸수도있고요목사의설교가재미가없으면졸기도합니다진리를전해도진리는진리입니다하나님의말씀은진리입니다그러나하나님의말씀은진리입니다하나님의은혜가임하지않으면말씀을들어도질려가지고졸때가많아요그래서여러분나온거는대단한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조는분들에게이야기하는거예요지금오늘아빠밖에비오는데교회가야돼라고말하는친구들에게말하는겁니다왜그런생각이드는것자체가뭐라고요죄는자동이구나그럴때여러분이한뼘만키를돋구시기바랍니다딱가야되겠다기본적으로여러분삶의구조를예배하러가야되겠다내가이까지는해야되겠다어떻게하나님이우리를은혜로사로잡아마음을기경하실지성령이어떻게어느부분에서어디에서어떻게나를사로잡으실지우리는알수가없어요하나님의은혜가임할수있는도구와그장소와그통로와그시간앞에내마음을비우고나가야되겠다이거는모르는겁니다그렇죠그래서사랑하는우리초등부친구들에게이야기하는거예요 아빠가 자꾸 주일 아침에 비 오는데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럴 때 딱 귀에 대고 말하세요. 아빠! 주일인데 뭐냐고.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하는 시간. 함께 예배하기로 우리가 함께 서원했던 그 시간, 공예배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 이거는 욕해서 우리가 찔러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볼 때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게으르고 자동적인 타락한 본성을 부채질할까 싶은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언젠가 지어낸 말이긴 하지만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될 겁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계속 깨어있게 할 것이고 잠들게 하는 자들 계속 잠들게 만들 수 있는 이 긴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을 그렇게 좀먹고 잠자게 할 것이며 마취시킬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고난의 시기에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드러내겠어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이렇게 불신으로 짙은 영적 어둠을 드러낸 유대사회와 비록 연약하지만 진실된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간절하면서도 그렇게 전하셨던 이 교훈을 진실되게 전하셨던 이 교훈들을 다시 요약합니다. 오늘 보면 44절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다,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게 그리스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이 외쳤다는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이 내용들을 큰 소리 치셨다, 간절하게 여러 번 진실되게 예수님의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유대사회에 전파하셨고 설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겠죠.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1장부터 12장까지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내용입니다. 44절 45절은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본다, 이 본다라는 말 안에도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깨닫다, 이해하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로서 깨닫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44, 45절에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던 10장 30절의 내용을 전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곧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은 일찍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유일한 아들로서 항상 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 가운데 항상 함께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표적을 진행하셨다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성품과 동일한 신적인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요한복음 10군데 이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불신하면 누구를 불신하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7절 이후에서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보면 이후에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이 말합니다.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기묘하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언젠가 어떤 분인데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자는 사실을 내가 믿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꼭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요한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한 조금 더 넉넉한 은혜가 임할 때 자연스러워 지겠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좀 덜 거부한데 거북스러운데 예수님 자꾸 이야기하니까 좀 너무 좀 이게 그런 것 같아 분리시키려고.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 같은 사실을 오늘 보면 44, 45절이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이죠. 46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이 생명의 찻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영적 어둠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역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역시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생명의 찬빛이라고 설명하면서 첫 구절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이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대로 눈에 보이는 실제로 드러나는 매개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인류의 절대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생명과 평강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수단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완성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작정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또한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과 인간의 타락함으로 함께 고통하는 모든 피조세계는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혔어요. 여러분 어둠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쉽게 깜깜한 밤인데 후레쉬가 없고 아무것도 빛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허허한 같은 상황에서 이 사실이 가르치고 있는 상황은 뭐냐? 갈피를 못 잡는 거 아니에요. 방향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헛디뎌가지고 넘어질 것인가 혼란스럽고 방황의 상태 이것을 요한복음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 가운데 내 인간의 혼란과 방향을 잃어버린 방황의 상태를 표현할 때 영적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정해요? 그럴 것이다. 스스로 방향을 설정해버린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자.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겠지. 왜 이런 가치가 득세할까요? 어둠 속에 영혼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스스로를 방향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지운 방향, 스스로 설정하신 목표, 스스로 만들어내버리는 인생의 목적 속에서 그렇게 혼란과 방황하고 있는 상태를 영적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벌어지는 모든 인간이 내세웠던 세상과 이 땅과 관련되는 절대 가치들이 이런 허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인간의 실체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방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집단이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지만 교회가 내세우는 사역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가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의 대부분이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어둠에 방황하고 있고 어둠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빌빌거리고 있는 수단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찬빛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구원 역사가 진행될 때 비로소 빛을 얻고 빛된 삶이 가능한 거예요.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죠?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보여주었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세계를 창조하셔서 실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질서롭고 무엇이 조화로우며 무엇이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사회가 될 것이고 세상이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방향과 방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창조세계를 파괴하고 탐욕에 집착하면서 남들이 죽든 말든 내 것만 채워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고집 속에서 계속해서 참여하고 참여하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영적 어둠에 대한 상징이에요. 계속 그럽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우리가 기껏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편적인 내용들만 끌고 와가지고 바로 머리가 될지 언제 꼬리가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무조건 머리가 돼야 돼. 질문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귀를 왜 타고 가냐고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냐고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부려 복음을 전하며 죽어갔냐고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믿음을 가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 영광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맡아졌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희생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목숨으로 상환될 수 있는 너의 이름과 이 땅의 어떤 부와 가치와 이 땅의 절대가치의 종으로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간절한 교훈을 끔찍도 버려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굴기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왜 십자가 지실게요? 왜 사도들이 그런 고생을 했게요? 왜 바울이 그런 센 고생을 했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비록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이로라. 이게 우리가 소망의 궁극지점 아니에요. 그 소망의 방향과 방식, 방향을 목적을 안다면 방식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맞냐고요. 이게 빛된 삶의 지표여야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열릴 것이고 그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은 이미 영적 어둠으로 상징되는 심판과 죽음의 인생들을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계속 영적 어둠에 뒹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으로서 영원한 형벌이 확정될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객관적인 믿음의 근거이고 변함없는 진리로서 영벌의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후 30절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미 사망에서 죽음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영원한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요한복음 10장 3, 4절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6장 23절,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14절, 15절 등에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형성되어 구원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또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절대적이며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을 예수님은 1장부터 12장까지 모든 표적과 사역을 통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불신한다면 우리 인생이 추구할 수 있는 소망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영적인 흑암으로에서 그저 허망하여 썩 없어질 것들이 진리고 방향인 것처럼 착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에 진행될 때까지 이 땅의 역사와 사회와 문화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디모데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길게 논증을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와서 우리를 흑암에 빠뜨렸던 사탄과 죄의 그 영향력은 여전히 진행될 것이고 계속해서 세속화가 진행될 것이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고난의 때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세속화, 더 넓은 죄악의 양상들, 더 진한 죄악의 향기가 우리를 둘러쌀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어가고 우리의 경건이 마비되는 실체인지를 모르고 계속 도취되어서 그 향기에 취해가지고 죽어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화면에 떠있는 디모데 3장 1절에서 5절 눈으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비록 쉬운 성경의 번역이긴 하나 여러분 긴 문장 안에 두 번 반복된 단어가 딱 하나 나옵니다. 뭐지요? 교만이란 단어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겠잖아, 하나님 되겠잖아. 결국 자기만족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이성, 자기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아니한 채 아무리 선하고 권고를 받을 때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만의 특징이 그 대상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키를 높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이게 뭔 말일까요? 교회 밖에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속화의 주류에 휩쓸려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실제론적 무신론자라고 말을 만들었습니다.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적고 우리 집의 대문에는 후세대 교회라고 적혀 있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뜯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무엇을 선택하시며 무엇에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그 실제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욕망, 내 기분, 내 판단에 따라서만 결정을 해버리는 실제적인 무신론자, 실존론적인 무신론자, 이게 하나님의 섬기는 채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런 양상은 더 세워집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이 인생의 완전한 복이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며 달려드는 시대의 다양한 재미거리들, 시대의 굉장히 유혹적인 삶의 방식들, 우리의 이웃 대중들이 모두 추구하는 삶의 방식들을 잘 살피십시오. 그래서 항상 절제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미덕이 되고 경건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조금 더 세게 나간다면 불편을 감수하는 거부할 용기, 저는 이게 우리 시대의 경건의 또 다른 덕목으로 대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제와 거부할 용기, 이게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삶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의 모습들을 조금 더 단출하게 눕혀서 그것도 몰라, 어나 몰라, 왜? 나도 싫어, 그냥.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다 좋아할 필요도 없고 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추구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는 이런 절제와 거부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2장 6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뿌리가 내리고 우리의 삶이 빛된 삶으로 바꾸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속지 마십시오. 뭐예요? 물론 골로새서 2장에서는 골로새 교회를 위협에 빠뜨리는 유대주의와 신비주의가 교묘하게 섞여있는 어떤 다른 종파를 말하지만 이것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저는 된다고 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리스도의 경건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넘어뜨리는 헛된 말과 교묘한 철학, 여러분 철학이라는 모든 단어는 논리성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나름대로 논리가 다 있는 거예요. 거짓된 철학의 속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어디서 비롯됐는가? 사람들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재미,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가치들에 대해서 절제와 거부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리스도가 없는지, 그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은 둔탁한 제안 같지만 우리에게 이런 삶의 기준과 이 땅을 살아내는 경건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문화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같이 휘둘러 몰아가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들에 대해 참으로 진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완성되는 이 놀라운 영생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광고를 몇 가지 드리고 찬송 한 장 같이 할까요?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후 4시에 밀양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드디어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위임 투표, 신임 투표를 거쳐 목사 위임식이 있고요. 그 교회에 또 다른 장로님이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이 세우시는 임직 예식이 진행됩니다. 지난주 중에 노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는데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기독교 교회연합회에서 총리가 목요일날 발표한 이후에 곧바로 총리실에 공식 질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받으셨죠? 교회 홈페이지도 띄워놨는데요. 공예배라고 당신들이 말한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공적으로 회집하는 수요예배, 금요기도, 새벽기도, 주일예배, 저녁예배까지 다 포함해서 공예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공예배 이외에 교회 모임을, 소모임을 중지한다 이 말은 그냥 그거 말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소모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절제해달라. 이런 걸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그래도 오늘 오후에는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만 가고 노회 많은 축하하려고 하는 목사 장로님들은 오지 마십시오. 자체에서 노회에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밀양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도 광고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오지 않고 방역수칙을 꼭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밀양 안디옥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주보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하나의 코너가 더 늘었습니다. 한 장을 여러분 주보를 넘기시면 지지난 주부터 주간 성경 읽기가 하나 딱 늘더니 이번 주부터 하나 더 넣는 게 뭐냐? 이게 오른쪽에 보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갑자기 기도 제목이 쫙 나와있죠. 이게 뭐냐? 금요 오전 기도회 때 우리 안경호 목사님이 기도를 진행하는데 지난 금요일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던 내용을 주부에 그대로 실어줍니다. 그러면 주간 기도 제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하는 기도 제목은 다음 주 주부에 또 실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금요 오전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이 나오는가를 성도님들 같이 보시고, 어차피 가족들과 함께 주간 성경 읽기를 하실 때 우리 뭐 아이들이 피곤하시면 우리 부모님들 중심으로만 주중에 계속 읽으시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달라는 부탁으로 주간 기도 제목을 같이 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후세대교회 주보에, 후세대교회가 금요 오전에 진행하는 기도회의 기도 제목들을 주보에 같이 실어서, 이게 매주 바뀝니다. 4가지에서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기도 제목을 돌리가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려질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랍니다. 가정별 성경읽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초등부에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가정예배 참여하고 성경 읽는 것을 이렇게 올리면 뭐 이렇게 막 쏘아줍니다. 이렇게 선물도 쏘아주고 당근을 막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니까 새롭죠? 뭐 원래 하던 거니까 안 새롭죠. 후자의 말을 기대했으나 분위기상 전자의 대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집에서 엄마가 좀 피곤해 보이면 말하세요. 오늘 성경 안 읽어요? 엄마 너 좀 피곤하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도 안 읽어 1번, 내 혼자 읽어 2번. 초등부 친구들, 예은아 엄마가 너 피곤해 라고 말하면 나도 안 읽어 1번, 2번. 그래도 나 혼자 읽을래요 2번.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가 읽으면 된다 3번. 그렇죠. 예언입니다.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읽으면 되지. 그렇죠. 아유, 정답입니다. 아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똑똑해요. 네,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렇게. 아빠가 읽어야지. 그래요. 엄마가 안 읽으면. 그렇지. 정답입니다. 계속 이번 주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읽으면 요한복음이 끝나고요. 또 한 주간 고민했다가 또 다른 성경 본문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과 8월 주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작년까지 학습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 신청서 꼭 작성해서 안기부 목사님께 여러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들 중에 만 15세가 지냈는데 유아 세례를 받았고 아직 입교를 안 한 친구들도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하시는 분은 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획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유아 세례 대상입니다. 지난주에 원래는 우리 백성진 정경수 성도님이 출국하기를 하셨다가 약간 행정적인 또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좀 미뤄졌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아마 출국 예정인데, 이번 주 중에 우리 백승진 정경숙 성도님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8월 16일경 8월 중순쯤에 다시 돌아오실 예정이에요. 뒤에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미국 상황이 그렇죠? 기도 제목들이 계속 있습니다. 편안하게 가셔서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또 모든 볼일도 잘 보고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기우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경숙 성도님과 백승진 교수님 잘 다녀오시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리고 우리 김채연 자매님이 우리가 혹시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 봄에 원래는 6월달에 결혼 예식을 잡아놨다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결혼 예식 자체가 연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채연 자매가 이제 남편이 있는 미국을 향해서 7월 20일경 출국 예정이고요. 그 다음 가서 일을 보고 직장이 구해져서 남편이 있는 직장 쪽으로 가서 또 여러가지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역시 큰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어요. 건강하게 출국을 하고 이번 주간 출국 준비도 더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정임준 성도님 어머니께서 부산에 계신데 코 속에 곰팡이 균이 자라가지고 충농증, 쉽게 생각하면 충농증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심장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셔서 이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조금 이게 어느 기간 동안 약물 조정이라는 그 과정을 진행했어요. 우리 어머님의 코 속 곰팡이균을 제거하는 수술이 잘 되고 회복까지도 순적하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금요 오전 기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게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러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우리 안 목사님이 설교하는 3주일입니다. 안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떡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오늘은 임성현, 정수미 성도님, 최근 어머니께서 디스크 수술하시고 지난주 중에 퇴원했는데 감사하고 기타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자 얼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여러분들 교제하시고 떡을 챙겨 가시기를 부탁을 합니다.